우리 본방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고 또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또 공부하다가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또 휴식을 허락하시면 마음껏 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회복되시고요. 또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삶을 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오정호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오정호 선교사님은 10살에 한국에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오십니다.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을 시작하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고요. 대학을 UCLA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UCLA 그 Electrical Engineering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1989년도에 UCLA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 선교사의 사명을 받으셔서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로 잠시 섬기시고 지금은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지금 미주 지역을 담당하시면서 교회와 교회들을 연결하고요. 또 미주 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어떤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서로 이제 삶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달라스에 보면은 또 위클리프 우리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경 번역을 위한 응용 언어학 우리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협력 디렉터로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다시 보는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정호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피아노 딱 한 노트를 진짜 아카펠라를 하나 했는데 아카펠라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가대에 남자분들도 계신데 걸작품만이 아니라 보이작품도 되잖아요.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아재 개그를 걸 작품만이 아니라 보이작품도 되는 아재 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다시 보는 사마리아인 비유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근데 단어 하나가 빠진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앞에 단어 하나가 빠진 것 같죠? 선한. 예, 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다시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지만 그것만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아마 이 사마리아인 비유와 탕자의 비유, 이 두 비유가 아마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 교회를 안 다녀도 Good Samaritan, 뭐 Prodigal Son, 이거는 뭐 헐리우드 드라마, 영화 그런데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니까요. 특별히 사마리탄, Good Samaritan은 뉴스를 보면은 사고가 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탄들이 달려가서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다. 그런 뉴스는 저희들이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사마리탄 법이라는 것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고 당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허리를 부상당했는데 돕는 과정에서 허리가 더 악화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일반 사람들이 도왔었을 때는 형벌이 없습니다. 소송도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그냥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돕는 사람이 first responder였었다. 예를 들어서 ambulance, physician 아니면은 의사, 간호사, 경찰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달려가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허리가 더 악화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러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중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런 법을 통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제 자신도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많은 때에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교훈을 깨닫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기를 원하죠. 아,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이 비유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그 대상은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지 이 비유의 대상은 율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읽기 전에, 물론 우리는 그 교훈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인의 입장보다는 우리는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교사의 입장으로서 이 비유를 읽었다면은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율법교사에게 도전하는, 율법교사가 깨달아야만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행함으로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행함을 해야 됩니까? 영생 이꼴 행함으로 이렇게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랬었을 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께서는 주로 그렇게 하시죠.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다시 또 다른 질문으로, 특별히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니까 율법의 내용으로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27절에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그랬을 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행함에 대한 질문에 율법에 있는 행함으로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이 옳도다, 네 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생 이꼴 행함으로 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답에서 그 행함이 어디서 나온 거죠? 말씀에서. 그러니까 영생 이꼴 말씀 이꼴 행함이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말씀을 순종하면은 영생이 있다. 근데 그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구원이 부족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어떤 행함을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웃까지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31절을 보면은요, 29절이요. 예. 29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우아한 게, 제가 만일 그 율법교사였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답을 하셨다면은 저 같았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입니까? 행하라 했으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무슨 행동을 보이면은 제 이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제 같았으면은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행함. 근데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율법교사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그 앞에 보면은 그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아 당신의 이웃은 이 사람임이고 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은 그 율법 교사는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을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영생을 얻은 자이죠. 이렇게 답할 준비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로서 답을 하십니다.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그 강도도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아 내려가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 비유를 듣는 율법 교사와 거기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여리고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일요일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고 있다니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일요일 오후에 집을 가고 있다니 하면은 그 사람은 오전에 무엇을 하고 집에 가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믿는 사람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했었을 때 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했었는데 그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저런 그 못된 강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집에 가는 그 사람을 저렇게 때리고 죽일 수가 있을까. 저주받을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이 제사장이 이 비유에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은 순서대로 자기 차례별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자기 차례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성전에서의 필요한 그러한 의무, 직무를 수행하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모든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올라가던 길에라고 만일 이 비유를 말씀드렸다면 이 제사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 제사드리는 성전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청결함을 지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혹시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되기 때문에 7일 동안 제사를 못 드리고 7일 동안 성전의 의무를 못 감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내려가던 길에 그러니까 청결함을 지킬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막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위한 청결함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내려가던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요. 뭐 듣는 사람들은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제사장이 뭘 알아.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 강도들이 아직 숨어 있으면 어떡해. 도망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익스큐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레위인도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가더라. 레위인도 익스큐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듣는 사람이 아, 누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안 했지만 혹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우리 민족 사람, 우리 백성 사람이면 어떻게 해? 누군가가 반드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주역을 맡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는 그 순간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있었던 유대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두려움에 빠집니다. 잘됐다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아, 사마리아인이 이제 등장했으니까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는 오히려 더 공포함과 두려움. 저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거의 죽이고 강도들이 떠나는데 저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는데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더 발로 차고 더 때려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오히려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34절. 그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듣고 있던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는 공포함과 두려움,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것은 범죄인, 앤태고니스트로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태고니스트, 히어로, 주역의 역할로 등장시키십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저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야. 아니, 금방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아니 주님,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주역으로 이 비유의 스토리로 등장시키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나쁜 놈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죽일 놈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주전 721년에요 아수르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왕국이 이방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정착시키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피를 섞입니다. 혼혈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 민족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고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을 주역으로, 히로로 등장을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웃에 대한 정의, 이웃에 대한 사고방식, 이웃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을 주님께서는 도전하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비유에서 그 율법 교사와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면은 율법으로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요.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요.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책에서 많은 내용들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답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웃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네들의 동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나가서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웃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 동포,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정의는 내 이웃은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은 내 민족 사람들, 내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이 세대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전달되면서 왜곡됩니다. 아수르 왕국이 그들을 치고 바벨론이 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이웃, 우리 민족,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우리 백성은 사랑하되 우리 원수, 그 사람들은 미워해야 된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 블레셋 이러한 원수들은 미워해야 된다. 즉 모든 외국인들, 모든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미워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너희들이 들은 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그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역사를 내려오면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서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수와 유대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왜곡된 고정관념, 이 사고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 왜곡된 고정관념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아마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의 직무들을, 그러니까 청결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랬었는데 저 나무 뒤에서 깽들이 나와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때려 반 죽이고 도망갔다. 근데 그 깽단들은 사마리아 깽단들이었다. 사마리아 깽단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반 때려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랬었을 때 이 율법 교사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저 저주받을 저 죽일 놈들 저 XXX 온갖 욕은 다 생각하면서 그 사마리아인 죽일 놈들이야 하여튼 죽일 어떻게 그 우리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을 저렇게 폭력으로 때려 죽일 수 있을까? 온갖 욕을 다 퍼붓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그랬을 때 한 율법 교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율법, 어? 내가 등장하네? 합니다. 근데 그 쓰러진 두 사람의 복장을 보니까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달려갑니다. 율법가 생각, 어? 저 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달려가서 그 율법교사 맥박을 짚어보니까 간신히 살아있습니다. 율법교사가 혼자서 그 두 사람을 등에 업고 그 다음 마을로 갑니다. 율법교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아주 못해하죠. 그렇지. 그렇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외국 사람들은,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를 치러 오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제일 잘하는 내가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이 율법교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흐뭇해합니다. 자기가 주역으로 등장을 하니까요. 그랬었다면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 악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악한 사마리아인 비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19장 앞에 외국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19장 9절 10절에 외국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 농사하고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싹쓸이 거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하다가 밭에 떨어진 것은 곡식들은 또 포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밭에 떨어진 것은 거두지 말라. 그냥 놔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따가고 밭에 떨어진 것들을 편하게 따갈 수 있게끔 그냥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 즉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왜 와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포로로 와서 잡힐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기에 살다가 이제 종이 됐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외국인들,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방 사람들도 아무나 편하게 와서 주워 먹을 수 있게끔 그냥 놔둬라. 그래서 이웃이 자기 친척, 민족, 형제들을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교류민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은요, 가난한 외국인들입니다. 불쌍한 외국인.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교사는 외국인들을 상대할 때는 갑을 관계였었습니다. 자기는 갑이고 외국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을.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 보면은 항상 아유 저 불쌍한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을 보면은 아이고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마리아인. 저도 받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동정심으로서 아유 불쌍하고 가난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고정관념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드렸다 하면은 아마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누군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강도가 그 사람을 반 때려서 반 죽이고 길거리에 거의 죽은 채 내버려 놓고 도망갔다. 근데 그때에 제사장과 레위인 둘이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서 올라가는 길에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율법 교사들과 또한 그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알까? 그리고 혹시 가까이에 강도들이 아직 숨어 있으면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서 반대쪽으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을 때 율법교사 유대인들 휴 다행이다 하면서 그렇지 죽었으면 어떡해 살아있었어도 익숙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자기의 청결함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 지나서 율법 교사가 그 길을 지나가더라. 본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 내가 등장하네? 근데 그 율법 교사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의 복장이 그 사람의 쓰러진 사람의 복장이 사마리아인의 복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휴 저 불쌍한 사마리아인 또 쓰러져 있네 해가지고 이 율법교사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숨을 쉬나 보고 맥박을 만져봅니다. 간신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율법교사는 그 사마리아인을 등에 업고 그 다음 마을로 갑니다. 이 비유를 만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또다시 이 율법교사는 아주 흐뭇하게 그렇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 중에 가난한 외국인 우리 중에 불쌍한 외국인 그런 외국인들은 우리는 도와줘야 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익스큐즈가 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들의 청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익스큐즈가 돼. 근데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율법교사 율법을 아는 나로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본인이 그 불쌍하고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너무나 흐뭇하죠. 예. 자부심이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때 우리도 우리의 이해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교지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교지에서는 뭐 악한 현지인으로 보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간혹 간에 현지인들을 악한 현지인으로 보는 그런 성교사님들 있어요. 특별히 무슬림권 아니면은 힌두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무슬림 대상, 힌두인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무슬림들은 다 테러리스트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견해를 가진 그런 분들이 간혹 간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까지도 SNS를 통해서 잘못된, 왜곡된, 가짜 그러한 기독 제목들을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슬람 포비아를, 공포함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가짜 것들을 보내는 그런 것들도 보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 그 불쌍한 현지인, 가난한 현지인,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 동정심에서 갑을 관계이죠. 선교사는 갑이고 현지인은 을이에요. 단기팀들도 이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기팀으로 선교지에 가보니까 민박한다고 이제 현지인 집에 가서 사는데 가보니까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요. 동물들하고 같이 자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먹는 것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동정심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뭔가는 막 주고 싶어요. 가진 거를. 그래서 물질로도 막 주고 돈으로도 뭘 주든지 아니면 인력으로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해요.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우리는 가진 자들이고. 하지만 그러한 사역 내용에서 주역은 누구입니까? 주역은 우리죠. 우리가 가진 자들이고 우리가 아는 자들이고 우리가 갑이고 갑이라는 위치에서 현지인들은 을로서 퍼주는 그러한 선교를 합니다. 하지만 퍼주는 선교는 하루속히 끝마쳐야 합니다. 선교에서 미전도 종족, 즉 이제 복음이 안전해져 있고 신앙 공동체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하루속히 복음화되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외부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부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고 외부의 지원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곳이면은 이제 복음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주는 외부의 자원이 계속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은 하루속히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한, 가난한 그러한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이 스토리의 등장인물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대상은 율법교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악한 사마리아인, 두 번째는 불쌍한 사마리아인.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 19장에는 거류민에 대해서 또한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희가 낳은 너희 형제처럼, 너희 친척처럼, 너희 민족처럼, 너희 백성처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외국인의 정체성은 우리 민족과 똑같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이 내 친척, 형제, 민족뿐만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원수, 미워할 원수, 그 왜곡된 고정관념을 지금 주님께서는 찌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핵심을. 그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율법교사들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듣기 싫은 내용이었었고 이해하기 싫은 내용이었었던 것이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33절 34절 거류민들을 너희와 똑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저는 좀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21세기의 현대판 비유는 어떻게 스토리가 전달될까?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그 비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비유를 만들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데 그냥 어휴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러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 꼭두 새벽에 목사님이 헐레벌떡 나가십니다. 나가시다가 시동을 걸으니까 가스라이트가 들어와 있어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 깜빡했습니다. 어젯밤에 신방을 늦게까지 다니느라고 가스를 넣었어야 되는데 가스를 미처 못 넣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꼭두 새벽에 나가면서 아 가스에이션 들려서 가스를 넣어야겠다. 그리고 가스에이션 들어갔습니다. 펌프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끌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고 피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아 총기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기 아직까지 그 범인이 숨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시동을 끄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스에이션에 나갑니다. 도망가야 되니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은 새벽기도회를 가야 하시니까. 네, 새벽에.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가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가 들어오는데 그 차는 선교사였었습니다. 저도 포함시켜야죠. 그 이야기에. 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펌프 앞에서 세우고 이제 시동을 끌려고 했는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 시동 끄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왜? 그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도 그냥 나갑니다. 조금 지나서 미니밴이 들어옵니다. 미니밴이 들어와서 펌프스테이션에서 쓸까 하더니 그 미니밴도 쓰지 않고 앞으로 가더니 하지만 이 미니밴은 게스센션을 나가지 않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바로 앞으로 가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네 사람이 내립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은 머리털 끝에서 발끝까지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눈도 안 보여요. 깜깜한 꼭두 새벽인데 선글라스까지 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흰 글자가 써져 있는데 영어가 아니고 웬 이상한 아랍어 같은 글자가 흰 글자로 까만 옷에 써져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내리더니 쓰러져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더니 맥박을 짚어봅니다. 간신히 살아있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는 그 사람을 미니밴 의자에다가 눕힙니다. 의자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길 앞에 H사인, 하스피로 병원 사인을 보고 이머전시 룸으로 가서 이머전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총에 맞았습니다. 앰뷸런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No Limit American Express 카드를 꺼냅니다. 필요한 비용은 여기다가 다 찰지하세요. 혹시 디나이드하면은 또 다른 No Limit 두 번째 American Express 카드를 꺼내가지고 줍니다. 찰지하세요. 여러분, 제가 머리 털끝부터 발톱끝까지 까만 옷, 선글라스까지 꼈고 흰 글자 아랍어 글자가 써져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일 여러분들이 꼭두 새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 네 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하면은 아무도 없는데 도망가겠죠.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휴, 무서워. 도망가야 돼. 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총 맞은 사람을 살려? 아, 있을 수가 없어. No way. 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주역으로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냔 말이야. 그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들이야. 저주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는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 절대로 선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쁜 놈이고 저주받을 놈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미국에서 누가 말한 것처럼 Murderers, Rapists, Drug Dealers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을 주역으로, 사마리아인을 프로태거니스트로 등장시킵니다. 율법교사는 충격에 빠지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36절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은 너의 이웃은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율법교사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너의 이웃은 그럼 누구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다 하면은 그 율법교사는 여전히 그의 대답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돕지 않고 피해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 이웃입니다.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 이웃이고 그 사마리아인이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은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 이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율법교사의 입장으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고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에 등장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된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는 할 수 없이 사마리아라는 그러한 단어도 입에 담기 싫으니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겠죠. 자비를 베푼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같이 하라. 내가 사마리아인보다 못됐다는 말이야? 그런 충격에 빠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때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불쌍한 사마리아인, 가난한 사마리아인, 이 함정에 빠질 수가 너무나 쉬워요. 현지인들은 단기 선교 가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배고픈 그러한 현지인들에게 우리는 퍼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그 함정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도 주역, 그들이 프로태그니스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도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동정심보다는 존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그니티. 동정심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존엄성을 존경할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존경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그 현지인들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을 할 때 우리는 동정심보다는 존엄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세미나 때 말씀드렸습니다. 탈라하시 지역으로 모든 민족에서 땅끝에서 미국으로 탈라하시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캠퍼스에 학교에 클래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그 히잡을 쓰고 있었겠죠. 힌두 사람들은 점을 찍고 다닐 수도 있겠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눈빛은 어떤가요? 우리가 피해간다면은 아니면 동정심에서 머문다 하면은 이 율법 교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와 똑같은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존엄성을, 그들이 주역의 이 하느님의 스토리에서 우리 탈라스 한인 침례교회 우리 여분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귀하게 하고 그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성찰해 봤습니다. 참 고백합니다. 저도 이 사마리아인 비유로서 너무나 많은 때에 불쌍한 사마리아인, 가난한 사마리아인, 그러한 동정심에서 머물렀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동정심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존엄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주변으로 보내신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